러시아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일대 여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KN-23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7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8일 미국이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와 영국이 제공한 스톰쉐도 순항미사일 각각 6발, 4발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보국 소속 지휘소와 미사일 설계국,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 등이 이번 공격의 타격 목표였으며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큼스로 러시아 영토를 처음 공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중동부 드니프로 내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발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 내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은 이날 도네츠크 우스페니우카와 노보프스틴카를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최근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치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마요트에 재건을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무너진 주택과 공공 건물 등의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프랑스 정부가 추가 구호 물품들을 보내고 치안 확보를 위해 400명 규모의 경찰 병력도 추가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하루로 방문을 끝내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섬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면서 추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요트 섬 당국은 치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31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치도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추가 요구사항이 반영된 임시 예산안이 어제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내년 3월 14일까지 추가 임시예산안에 대해 18일 전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화당이 이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가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한 점은 가장 어리석고 무능했던 일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공화당 의원 38명은 36조 달러 규모의 국가 부채에 더해 수조 달러를 추가로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면서 추가 부채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낭비적 감세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내일 0시부터 부분 폐쇄에 들어갑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시리아와의 접경 완충지대 등지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 중인 시리아 골란 지역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외에는 군 병력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74년 발발한 4차 중동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골란고원 내 완충지대에 주둔 중인 유엔 교전 중지 감시군 이외의 병력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최근 전략무기 시설 등에 가한 수백 차례의 공습 등 시리아 내에서의 군사행동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주권과 영토 통합 등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며 모든 침략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의 기자회견 단상에도 또 미국 화폐, 공식 문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공공시설, 미국 공무원들의 명함에도 새겨진 흰머리 독수리 문장. 길 가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미국의 국조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라고 할 만한 상식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그동안 한 번도 국조 지위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며칠 전에야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을 상징해온 이 흰머리 독수리가 이제야 그 역할과 가치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아주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세워진 후에 나라를 통합하는 의미를 담은 공식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작은 독수리가 들어간 디자인이 하나 나왔고요. 후에 그 독수리를 미국에서 아주 흔했던 흰머리, 대머리 독수리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기 성조기와 함께 미국의 상징 표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흰머리 독수리는 당연히 미국의 국조로 여기는 분위기가 됐던 겁니다. 240여 년 만에 국조의 지위를 갖게 되는 흰머리 독수리. 미네소타에 사는 78살 프레스톤 쿡 씨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평생 이 독수리 용품을 수집해왔다는 쿡 씨가 이 흰머리 독수리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다이안 파인스타인 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한테 편지를 보냈던 것을 시작으로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문제 생각을 같이 한 미네소타주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연방의회에 올려서 흰머리 독수리에 국조 지위를 붙이는 미국 역사에 새기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4도, 많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밤이 지나면 12월 21일 토요일이 되죠. 대체로 흐리고 중간 강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오전까지 가끔 눈 내리겠고요.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심포, 김책 지역에 오전까지 가끔 눈 내립니다. 원산과 함흥, 청진 그리고 함경 남도, 함경 북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토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 함흥과 청진도 영하 5도고요. 개성이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입니다. 중강,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0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도입니다. 함흥 7도, 원산 6도, 중강의 낮 최고가 영하 6도고요. 해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특집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We took in $600 billion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네, 오늘의 연말 특집은 2024년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상정한 임시 지출안이 부결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파키스탄 정부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19일 내외신 기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네. 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가능성, 시리아 사태, 또 최근 공개한 신형 러시아 전략 자산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들어보죠.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고 매일 중요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서방 예상과는 달리 지난 2, 3년 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면서 러시아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고요.
그렇죠.
예, 또 지난 16일 대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종전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겠다면서 양측의 신속한 종전 협상을 압박해왔 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Должен сказать, что ситуация меняе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Вы это хорошо знаете.
네, 푸틴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만나면 자신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두 사람이 만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과 4년 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당연히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19일 열린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휴전보다는 항구적인 평화를 얻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면서 러시아에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Вновь избранному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Ну, во-первых, я не знаю,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네, 러시아는 항상 협상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해왔다면서 러시아는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고 협상 결과는 항상 타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협상이 성사되려면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 그리고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를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예,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완전 수복을 다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돈바스와 크름반도가 사실상 러시아 통제 하에 있다면서 이를 되찾을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크름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공개한 그 신형 전략 무기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네요.
네, 러시아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면서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네, 네.
예, 서방 전문가들이 이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미사일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지정하면 오레슈니크를 발사하겠다면서 서방의 방공 체계로 이를 막아보라고 응수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전에도 이 올해 슈니크에 대해서 뭐 강한 자신감, 자랑을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올해 슈니크 발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슈니크가 음속 10배로 날아가는 핵무기급 무기라면서 네. 예, 현재로서는 서방의 어떠한 방공망도 이를 막아낼 수 없다고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슈니크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현존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런 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얘기해보죠. 러시아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네.
이 최근에 벌어진 시리아 사태에 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패배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은 반군 세력에 축출돼서 지금 러시아에 망명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망명 후에 그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새 통치 세력과도 만나서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 기지 등에 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인 기자 오스틴 타이스 씨의 행방을 물어보겠다는 의향도 비쳤습니다.
네. 자, 19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이 북한군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까?
북한군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네.
예, 푸틴 대통령은 이 밖에 러시아 경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올해 4%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인다면서 비록 인플레이션은 9.3%지만 러시아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임시 지출안을 부결했네요.
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 지출안이 19일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해서 서둘러 새 지출안을 만들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하지만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9명, 민주당이 211명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많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 표결에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고당 공화당 지도부가 서둘러서 새 지출안 만든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막바지 협상을 벌여서 지난 17일에 이 3개월 시한의 임시 지출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예,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지출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새로 지출안을 마련한 겁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표결에 앞서서 의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존슨 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Everything that I just told you was negotiated in a bipartisan fashion.
네, 초당적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양당 모두 이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든 법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게 부채 한도를 2027년 1월 30일로 미루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작성한 지출안에 있었던 재난구호 1천억 달러, 또 농민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거네요.
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이 선의로 체결한 초당적인 합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예, 제프리스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House Republicans have abandoned that bipartisan agreement that we entered into in good faith.
네,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한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었고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걸 약속한 법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두 명의 꼭두각시들이 끼어들었다면서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침 로이 공화당 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정부 부채를 비판하고 재정적인 책임을 말하던 공화당이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올해 크게 허리케인 피해를 당한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의원은 임시 지출안에 책정된 1천억 달러 재난구호금으로는 피해 복구에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임시 지출안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될 위기가 높아지고 있죠.
네, 20일 밤 11시 59분까지 지출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됩니다.
네.
예,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인 2018년 그리고 2019년에도 셧다운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35일 동안 셧다운돼서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이 셧다운은 부분 폐쇄로 국방, 에너지, 농업 등 필수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들은 모두 무급 휴가에 들어갑니다.
네.
예, 필수 공무원들은 근무는 계속하지만 급여가 동결되는데요.
네.
예, 여기에는 현역 군인들 또 항공 운항 관제사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연말 연시 이동이 많은 시기에 이런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자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반응 어떠십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표결 몇 시간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의회는 터무니없는 부채 한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아마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네.
예, 존슨 하원 의장은 표결 후 기자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내놓을 거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미국이 외국 정부 그리고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인데 파키스탄이네요.
네, 미국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18일 파키스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핵 확산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와 그 운반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 13382에 따라서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제재를 받게 된 대상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감독기구인 국가발전단지 NDC 그리고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기업 3곳입니다. 국무부는 NDC의 경우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부품과 실험 장비를 구해왔고 나머지 세 기업은 NDC와 협력해서 파키스탄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양한 장비를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국무부는 특히 국가발전단지 NDC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샤힌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단행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가 따르는 겁니까?
네, 제재 대상 기관 그리고 기업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요. 미국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게 금지됩니다.
네. 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이번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동수단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은 확산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에 파키스탄 반응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파키스탄 외무부는 19일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는 유감스럽고 편향적인 걸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의 방위 역량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남아시아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이번 제재는 군사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안보라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우리 지역과 그 너머의 전략적인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미국이 제재를 해서 그 파키스탄 안과 그리고 주위의 영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인접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의 경쟁 관계를 언급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네.
예,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 개발에 자극을 받아서 자체 핵 개발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998년에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간의 분쟁이 남아시아에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 차례 전쟁을 치렀고요. 이후에도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영어 약자로 NPT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새롭게 핵무기를 갖는 걸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 NPT에 가입돼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북한의 경우는 1985년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뉴욕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요? 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세우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18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60살인 천 진핑 씨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외국 정보 요원으로 행동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천 씨가 뉴욕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 비밀 경찰서라는 걸 운영했던 겁니까?
네, 천 씨와 또 다른 중국계인 루젠 왕 씨가 뉴욕 내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차이나타운에 이 비영리 단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푸젠성 출신 향후회였는데요. 실제로는 중국 공안부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작년 4월에 이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초부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중국 공안부 지부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요원 활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 천 씨의 그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 천 씨가 신고되지 않은 경찰서를 대담하게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올슨 차관보는 이어서 이 불법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설된 게 아니라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악의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 비밀경찰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은 이 사무실이 중국 교민들이 운전면허증 같은 문서를 갱신하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 센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수사당국은 비밀경찰서가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동향을 중국 당국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예, FBI가 수사에 들어가면서 2022년 가을에 이 비밀 경찰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천 씨와 루 씨가 중국 정부 관리와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천 씨도 법률 대리인의 그 도움을 받고 있죠.
네, 천 씨 변호인은 하지만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천 씨는 이날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서 내년 5월 30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루 씨는 내년 2월에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루 씨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를 찾아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해외 비밀 경찰서가요.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등 전 세계 53개국에 걸쳐서 최소한 100여 개 비밀 경찰서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이런 감시 시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협하고 또 감시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올 한해 세계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연말 특집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 순서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포고령입니다. 포고령은 대통령 행정명령만큼이나 많이 동원되는 명령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it's fitting with all these powerful women here that we're gathered at the headquarters of the Department of Labor. Named after one of America's greatest labor leaders. Now that's not hyperbole. Frances Perkins.
지난 2024년 12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노동부에서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하고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강요가 된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기리는 기념물을 세우라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9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대통령 포고령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먼저 중요한 행사와 사건을 선언하거나 기념하는 포고령이 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포고령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다음 실질적인 포고령으로 보통 국제무역이나 국가비상 혹은 연방토지관리에 대한 법적 선언이 해당합니다. 1906년 유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공토지에 국가기념물을 만들 수 있게 한 포고령이 좋은 예입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surrounded by Emmett Till's family members and government officials, signed the document Tuesday.
미국 의회 도서관은 인터넷 교육 자료에서 포고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포고령은 개인 활동을 다룹니다. 또 헌법이나 연방법이 대통령에게 개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교육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령은 오직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 포고령은 현재 의례적인 성격을 띠지만 역사적으로 힘든 일을 했다고 의회 도서국은 지적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육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포고령과 행정명령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행정명령은 보통 정부 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포고령은 일반적으로 대중같이 정부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고령은 행정명령과 비교해 법적으로 약하고 법적인 것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습니다. 또 포고령은 연방 공휴일 선포같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면 부여같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령과 행정명령은 반드시 관보에 올려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포고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올 한 해를 분야별로 다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2024년 세계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견고한 회복력, 하지만 여전한 지역적 격차.
2024년 지구촌은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모셔부터 잡으러 나왔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과의 갈등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까지 군사적 긴장의 최고조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세계 경제는 대체로 견고한 회복력을 보였다는 게 국제금융기구들의 평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견인한 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가들이고요.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건 미국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도 힘을 보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지역적 격차와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독보적인 미국 경제 성장.
2024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올해 매분기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주요 7개국 국가 중에서 독보적인 회복력을 보였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0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고요. OECD도 올해 마지막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 2.8%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견고한 회복력을 보인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힘입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이에 따른 소비 진작, 제조업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 등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물가 수렁에 빠졌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대로 잡혔고요. 소비 역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취해왔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올 9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요. 11월에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연준은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시장 전망대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중국 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몇 년째 성장 둔화 속에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올해도 좀처럼 성장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는데요. 중국의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4.8%였고요. 4분기도 비슷할 걸로 전망돼서 중국 정부가 말한 5% 안팎은 달성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 불황의 주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둔화하고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시장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또 부동산 부양 정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동력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양상인데요.
600 billion dollars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미 미국과 심각한 무역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중국은 지금 긴장 속에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추락하는 유럽 경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경제는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반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제 유럽 부자 나라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유럽의 소비자들은 올해도 매우 신중한 소비 태도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고전 중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인 유로존 경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연립 정부가 붕괴하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올해 0% 성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프랑스는 올해 1.1% 성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전체 20개국의 경제는 올해 0.8% 완만하게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OECD는 우크라이나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측했는데요. 유럽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 조율이라는 숙제를 안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인도가 견인한 아시아 성장.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기여분이 약 60%를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 4.6%로 잡았고요. 세계은행은 4.8%로 예상했습니다. 몇 년째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을 위협해온 인도는 올해는 6.8%에서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전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달 초 OECD는 지난 9월의 전망치 2.5%에서 0.2%포인트 내린 2.3%로 제시했는데요.
다 204표, 9, 85표, 기권 3표.
최근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는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잡았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OECD가 올해 역성장할 걸로 전망한 나라는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두 나라뿐입니다.
불확실성 증가, 중동과 아프리카 경제.
세계은행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역내 성장이 계속 침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은 이미 막대한 경제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경제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주변국들도 관광 수익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고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뜨거운 비트코인 시장.
올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가상화폐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 방식으로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된 건 2009년인데요. 정확한 개념이나 작동 원리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은 음지에서 양지로 기존 화폐처럼 대우받는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업계의 숙원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초에는 한 개당 미화 1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에 가상화폐 인공지능 차르지그 신설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대비 가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금 대비 비트코인의 비율은 37.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한 개로 약 37온스 금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금보다 비트코인이 저장 가치가 더 큰 수단으로 자리 잡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이 시간에는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이 든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inviting me.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Yes, and I have a feeling that this episode is not about going on a picnic.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 something fishy.
What do you think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Gut feeling 또는 hunch, 직감, 예감이란 뜻인데요.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직감을 믿어요? 나는 어떤 예감이 들어요.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뒤에 어떤 예감인지 설명하면 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I have a hunch.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그가 회사에서 돈을 훔친다는 또 다른 문장 보시죠.
I have a gut feeling.
나는 예감이 들어요.
That he's hiding something.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smell something fishy.
이 표현도 짚고 가죠. 뭔가 수상하다 이런 말인데요. 생선 비린내가 난다.
Smells fishy.
실제로 생선 비린내가 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수상한 미심쩍을 때 수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
smell something fishy. Smells fish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감, 예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촉이 온다, 어떤 예감이 든다라는 표현, gut feeling과 hunch 말고 Something tells me.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mething tells me that David is in trouble.
I have a strange feeling that David is in trouble too. What makes you think so?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I think you're probably right. You have a sixth sense.
데이빗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Something tells me. 왠지 뭐뭐인 것 같다. 왠지 뭐뭐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I have a strange feeling.
느낌이 이상해요.
That David is in trouble.
데이빗이 공경에 빠진 것 같아요.
What makes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I don't know. I just feel that way.
몰라요. 그런 느낌이 와요. 같은 표현으로 on a hunch. 그런 느낌입니다. 직감이 그래요. 그냥 촉이 와요.
I have a hunch. On a hunch.
또 오늘 나온 대화에서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을 사용해도 비슷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감이 있죠.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육감은 여섯 번째 감각으로 어떤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어떤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할 때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감이란 뜻의
Premonition.
Premonition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remonition.
예감은 예감인데 나쁜 예감이 들 때 사용합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Really?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존이 자신의 고양이가 다음 달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premonition that my cat will not make it to next month.
그리고 저는 그 예감이 틀리길 바란다고 답했죠.
I hope your premonition is wrong.
나쁜 예감.
Premonition.
끝으로 직감, gut feeling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Do you believe in your gut feeling?
Usually, unless I think I'm wrong.
I saw David the other day. I smell something fishy.
Well, what do you know?
I have a hunch that he's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You're probably right. I have a gut feeling that he's hiding something.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직감, 예감, I have a hunch, I have a gut feeling, something tells me, 어떤 예감이 든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 동안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in Ukraine right now with the troops.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 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